오늘 사무엘하 20장 이제 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인생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인생들이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모두가 때로는 품고 때로는 덮고 때로는 잘라내고 가야 되는 아주 복잡한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잘라서 읽었지만 전체를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이 세바라는 말은 그 일곱이란 뜻입니다. 세바인데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베냐민은 누구의 지파입니까? 사울의 지파죠. 이 지파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또 그 소속돼 있다는 것은 혈연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이 혈연과 지파는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성경의 스토리를 풀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 세바라는 불량배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소속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권을 회복하여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심정은 편안했을까요? 뭔가 불안하고 불만이었을까요? 당연히 불안하고 어떤 불만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 불만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2절 다같이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의 영원한 숙제였죠. 아직도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지파 간에는 형식적으로는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었지만 화학적인 하나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왕권을 회복하여 돌아오는 다윗에게 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중추적인 인물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세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이것은 항상 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암적인 구조처럼 공존해 있는 떨쳐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야 완전히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이러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끌어안고 가야 되는 영역이 참 많아요. 수학 공식으로 그냥 두부 자르듯 잘라낼 수만은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을 실질적으로 반란이 진압되자마자 또 하나의 반란이 내부에서 지금 움트고 있는 것을 여기서 성경 기자가 보여줘요. 그런데 돌아온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을 첫 번째로 하냐 하면 자, 2절을 한번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 후궁의 문제는 지금 총 세 번 등장을 합니다. 그죠? 예, 첫 번째는 다윗이 망명을 떠날 때 이 후궁들을 10명을 성 안에 남겨둡니다. 왜 남겨뒀을까? 떠날 때는 사실 보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후궁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당시 자기의 처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후궁들은 그냥 궁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참고해보고 찾아봤는데 딱 떨어질 만한 대답은 없고 보편적인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궁궐을 지키거나 또는 가사적 기능으로 궁궐에 남겨두었을 것이다. 정말 이 후궁들을 다윗이 가족으로서 인격적인 관계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망명길을 떠날 때 궁궐에 남겨두고 떠나서는 안 되죠. 죽든 살든 같이 데리고 갔어야 옳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적어도 다윗에게는 그런 기능적 대우받기는 받지 않았던 그런 참 딱한 비인격화된 존재로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소개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겨둔 까닭으로 압살롬 아들이 궁궐을 점령해서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 궁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후궁들을 성적으로 범하는 행위를 해요. 바로 그 옥상은 아버지 다윗이 범죄하는 넘어졌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상징적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후궁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보시면 가둬요. 완전히 결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먹을 것만 주고 평생 생과부로 지내게 합니다. 아, 성경에 참 이렇게 딱한 입장을 그려낸 장면도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후궁들은 뭘까요 도대체? 여러 날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 후궁은 뭐죠?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길래 이런 참 초라하고 처참한 그림으로 성경에 생생하게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려놨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눈을 떠서 다시 본문을 보는데 이것이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 비인격화된 채 끝까지 저주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안의 여인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20장을 끝내면서 조금은 다른 각도로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결론은 유보를 하고 일단 다시 세 발을 추적해 보십시다. 이제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일부 조직을 해서 세바는 반란의 조짐을 암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백성으로부터 아무 분깃도 얻을 게 없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 한켠에 불안했습니다. 압살롬 반역을 진압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압살롬은 내 자식의 문제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당해야만 했던 원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세바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에요. 저것을 그대로 뒀다가는 어떤 큰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자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조치에 들어갑니다. 2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아마시아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샤는 사실 다윗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령관은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잠깐 사라지고 아마샤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요압과 아마샤도 혈연이에요. 근데 요압이 왜 사라졌을까? 요압은 다윗과는 평생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그 정치적인 동지이면서 늘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위험한 일이 닥칠 때마다 그 해결사가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요압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별명 하나를 붙여놨더라고요. 위험한 해결사. 위험한 해결사. 누구에게? 다윗에게. 우리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그 거북스러운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악어와 악어의 관계죠. 서로 뜯어먹고 사는 관계죠. 근데 어쨌든 요압은 굉장히 포악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을 죽이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더구나 다윗에게는 가슴 아픈 살인이 있었죠. 아들을 요압이 죽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인정사정 없이 나무에 걸린 요압을 쫓아가서 요압이 압살롬을 쫓아가서 요압이 바로 처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요압을 다윗이 측근에 두긴 했으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지이긴 했으나 그 요압을 볼 때마다 한켠이 불안하고 한켠이 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또 자기 정권이 불안해요. 뭐 그런 관계예요. 이 요압하고는. 그런데 오늘 여기 요압이 잠깐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아마샤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정치적인 노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다윗은 온전한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 위로 귀환을 하면서 그 왕권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하는 결국은 전부 그 얘기예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나라인데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만들어져가고 있고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엮어진 현실은 뭐 하나 편한 게 없어요. 꼭 교회 모습 같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었고 다 실수가 있었고 다 초라한 모습들이 노출되었고 그런 교회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교회론적인 생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그런 모습이 폭로될 때마다 조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켠에 양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하나의 기회 내지는 동기로 삼아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놀라운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개입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그 못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처절한 인간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그 기막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든 인간의 정황과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질이 못난 역사와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 치워주고 고난 없애주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쭉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샤를 동원했는데 이 사람이 지도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하나가 안 됐는지 군대를 소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 내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자, 여기 아비새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누구의 부대가 얹어지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요압의 조직들이 슬그머니 합류를 했죠. 지금 아마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 긴급한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혹 이들이 세력이 커져서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 진압을 아비새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슬그머니 누가 합류를 하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다윗의 정치적인 친구 요압 조직이 슬그머니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기브온이라는 큰 바위가 있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여기에는 다윗에게도 아주 역사적 추억이 많았던 장소죠. 자, 그 장면을 좀 보십시다. 8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갈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예. 이제서야 아마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잘 보세요. 서로 다윗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뒤늦게 나타난 아마샤를 칼로 살해를 합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정적이 될 만한 인물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처단을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살인이에요. 첫 번째 살인이 누구냐 하면 아브넬입니다. 두 번째 살인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다윗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살인에 같이 공모를 했던 존재가 요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데 요압이 동원이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아마샤를 죽입니다. 이 전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라낼 수 없는 아주 포악스럽고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요압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거침없는 살인을 해가면서 다윗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어떤 신앙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편드는 고백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실체가 밝혀지는데 이 사람은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장. 1장을 좀 보십시다. 5절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도 역시 용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더라. 7절 다 같이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예, 여기 요압이 등장을 하죠. 요압이 지금 또 누구 편에 섭니까?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압의 속셈은 뭐냐면 정권을 잡는 게 그의 속셈이었어요. 언젠가는 왕의 측근에 항상 붙어 있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다윗의 나라를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바로 이 요압의 실질적인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 고백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야욕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걸 숨기고 있죠. 사무엘 하에서는. 자, 다시 사무엘 하 20장으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다. 11절을 볼까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누워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요압은 이렇게 자기에게 정적이 될 만하거나 자기의 권력이 찬탈되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사람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도 요압에 의해서 매우 비참한 죽음을 맞았어요. 자, 이제 또 보십시다. 13절. 아마샤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너무 긴 본문을 제가 읽었죠? 정리를 하고 다음 설명에 들어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복잡한 설명은. 요지는 간단해요.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자마자 누가 반역을 일으켜요?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세바는 자기의 조직을 끌고 불만을 터뜨리고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그 일을 마음 한켠에 염려가 커서 아마샤에게 군대를 소집할 것을 명령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군사를 소집 못합니다.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대신 지휘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세바를 추격하러 가는데 슬그머니 누가 붙었어요? 요압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연히 기브온이라는 바위가 있는 지역에서 만나요. 이 지금 아비새나 아마샤나 요압은 다 누구의 군대입니까? 다윗의 군대예요. 그런데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물려받았던 아마샤를 처치합니다. 그것도 아주 일부러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겁을 집어먹을 정도로 처참하게 피범벅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계속 다윗의 명령은 준행합니다. 세바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보십시다. 아벨까지 왔어요.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가 여기까지 도망왔어요. 그런데 요압도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여기에는 어딘가 하면 지도를 이스라엘 그 지도를 놓고 보면 저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달려온 겁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해오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바는 지금 어느 한 성에 도망을 들어갔어요. 자기 조직들을 끌고 도망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쭉 쌓아가지고 이 성벽을 헐고 뚫고 들어가서 세바를 잡고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려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애우고, 이 아벨은 성 이름을 얘기해요. 세발을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예, 여기 이제 신기하게도 이름은 소개되지 않은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성 안에서. 근데 이 여자가 성 밖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바로 다윗의 군대인 수장인 요압 장군에게 거래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으시오. 한 여자가. 자, 오늘은 사실 이 여인이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르러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협상을 제안합니다. 어떤 협상인가. 17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하니라. 18절 다같이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네, 이런 거는 그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격언이요 또는 속담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해석과 설명 없이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다라는 말은, 아벨은 아까 뭐라 그랬죠? 성 이름이라 그랬어요. 성 이름. 자, 그런데 이 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가 하면 정통한 율법학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항상 어떤 문제 앞에 봉착을 하면 이러는 말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랍비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랍비가 있다. 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는 교회가 있다. 좀 이런 말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갖는 신앙적 긍지였어요. 그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는 랍비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항상 그 마지막 해결을 어디서 봤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은 보통 성이 아니라 이런 성경에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이 아벨성으로 와서 그 인생의 난제를 풀고 해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삼일교회 성도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상상이라도 좋지 않아요? 이건 아니면 말구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얘기를 다시 보십시다.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한 신앙 고백을 가슴 한켠에 묻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도성에 어떤 대표쯤 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로서 이 시대에 그럴 정도의 지위에 올랐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더더군다나 자기는 충성스러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근데 당신들이 다윗의 군대로서 어찌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당신이나 나나 신앙 고백이 같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요압, 포악스러운 요압을 지혜로 지금 설득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내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던지리이다 하고.
예, 이제 거래의 내용은 서로 주고받았어요. 요압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 성을 헐고 들어가서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거기도 여호와의 기업인데 이 성 안에 지금 다윗의 왕국을 대항하여 거역한 존재 하나가 숨어 들어갔다. 그 사람만 찾아내서 돌려주면 우리는 즉시 퇴각하겠다. 여인과 이런 주고받는 거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여인은 그 자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자, 한 여인의 지혜로 뭐가 구원받았어요? 성이 구원받았어요. 한 여인의 지혜로. 이 여인은 어디서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난 여인인 듯 싶습니까? 바로 잠언에서 만난 여인과 그림이 똑같습니다. 우리 잠언 31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을 다 여셔야 합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보시면 거기 어마어마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자들 읽으면 굉장히 짜증날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10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좀 교독합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청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한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놀랍게도 이 여자의 결론이 어디서 칭찬을 받는 여자예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여자예요. 성 안에 화제가 된 여자예요. 그림을 보면 이런 여자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늘 일하는 여자. 예, 밀레의 그림이죠. 예. 저 뒤에, 그, 볕단 쌓아놓은 거 보세요, 저거. 어우, 뭐, 람보형 스타일이죠. 자, 이제 그림을 좀 걷어 주십시오. 아까 사무엘 하에서 만난 여자도 성을 구한 여자예요. 뭘로? 지혜로. 자, 그런데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잠언서는 31장에 걸친 짧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의 주제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항상 남편에 관련돼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잠언 31장의 내용도 전부 이 모든 부와 부지런함이 누구와 관련되어서 등장하는 여자입니까? 남편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모든 칭찬과 영광이 남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 앉아있죠?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리고 이 여인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까 후궁 10명은 어땠나요? 성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 여인들로서 어쩔 수 없는 무력한 결론이었어요. 그 그림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마치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봐요. 철저히 비인격화가 되어서 이 세상의 쾌락의 놀이개가 되고 수단의 끈아풀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 그 상징적인 존재가 후궁 10명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20장을 마름하는 마지막 결론이 한 여인을 통해서 성이 구원받는 지혜의 발산으로 끝이 납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마지막에 완성될 우리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그 후궁 10명의 처참한 결말 속에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암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잠언 31장은 이런 여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잠언의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이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가 천국이란 얘기입니까?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란 얘기입니까?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란 얘기예요. 진주 누구예요? 우리라 그러기엔 조금 너무 걸리는 게 많고 우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진주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진주로 여겨서 우리를 사는 거예요. 그 비참한 후궁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던져져 있었고 우리는 고독한 존재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인격적인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와 만나게 됩니다. 잠언의 모든 지혜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여인이 만남이 이루어지자 뭘 구한다고요? 성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못났지만, 연약하지만, 추하지만, 실수투성이고 흠 많은 존재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인생 속에 불꽃이 튀고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20장에서 만나는 그 여인의 칭송, 잠언서에서 만나는 이 여인의 칭송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주장수는 값진 진주를 구하러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팔아 그 진주를 사버려요. 그 사버리는 능력 속에는 어떤 각오와 약속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반드시 이 흠 많은 오물 같은 돌멩이는 반드시 진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뭘로 비춰집니까? 열두 대문이 전부 뭘로 돼 있어요?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통해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부를 미리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맡겨라. 왜 그럴까요? 그냥 마약 주사 놓듯이 단순한 위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승부를 미리 보여주고 우리는 그 승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실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매일매일 나타나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값이 지불된 자리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완성까지를 보장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후궁 10명의 그림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지혜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을 구했던 여인 속에 또 우리의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갈 겁니다. 오늘 그 약속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거룩한 옷을 준비하여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오늘은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설 때에
이로
쓰리네.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되뇌어 보십시다. 성 안에 별실에 갇혀 주는 밥만 먹은 채 죽는 날밖에는 기다릴 일이 없는 10명의 후군 같은 인생이요 존재였습니다. 하나의 기능이었고 부속물이었고 이용당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지혜와 만날 때 한 성을 구원하는 복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잠언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못난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8월 한 달 얼마나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또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영덕 울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5년 전 우리가 대만에 세운 타삼교회가 이번 토요일 5주년을 맞습니다. 참 뿌듯하고 기쁜 주년입니다. 그 타삼교회가 대만 땅의 복음의 기지가 되어서 대만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구원의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주시옵소서.